에스더서 세 번째, 잠이 오지 않는 밤에.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묵독하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상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회사를 오래 경영했습니다. 상품 개발도 해야 되고 또 공장에 주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중국으로 자주 출장을 다녔습니다. 그 오가는 길에 서울 어머니 집에 들려서 며칠을 같이 지내던 그 어느 날 밤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여행을 할 때 밤낮이 바뀌는 시차는 늘 있지만은 그날 밤은 유독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아무거나 읽다 보면은 잠이 올까 하고 저희 어머니 집을 온 집을 뒤졌지만은 어머니 홀로 계시는 집에는 뭐 신문도 없고 잡지도 없고 글이 써있는 종이 한 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구석에서 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아무도 읽은 적이 없는 새 책 같아요. 제목을 보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저는 그 당시 예수를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수라면 아주 고개를 흔들 때라서 평소 같으면 제목이 예수로 시작하는 책을 제가 볼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읽을 게 없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이 재미없는 책을 읽다 보면은 혹시 잠이 올까 하고 읽기 시작했는데, 아, 그만 책에 붙잡혀갖고서는 온 밤을 그냥 뜬눈으로 세우게 됩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 책은 찰스 셸던이 쓴 In His Step, 한국말로 번역해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주 유명한 기독교 소설인데, 이 책 내용이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 속의 주인공들이 그 다니는 담임 목사의 권유로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는 항상 이럴 때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먼저 생각해 본 후에 앞으로 나갈 길을 정하기로 아주 작정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당시 제가 교회를 싫어하던 이유가 이 교회를 출석한 사람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그들에게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그런 모습들을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모순적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위선적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보게 된 이유가 제 생각에 기독교의 교과서라는 성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처음에는 성경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려고 읽기 시작했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은 구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궁금하니까 본격적으로 신학교 교재를 가지고 혼자 연구하면서 성경에 있는 그 비논리적인 구절들 얼마나 많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구절들, 이거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그 재미가 붙어서는 그 나름대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이 소설, 아, 비록 소설이기는 하지만은 아, 그 속에 진정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는데 성경을 읽는 저의 그 부정적이었던 자세를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 후로는 저는 이제 마음을 바꾸고 성경을 긍정적으로 읽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아 정말 살아계시고 이 성경 66권의 진정한 저자는 성령님 한 분일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아주 열심히 씨름하던 성경에 제가 완전히 항복을 하고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잠들려고 읽게 된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참 바꿔버리는데 참 신기합니다. 아, 세상에 어떻게 책 한 권이 그 나의 생각을 180도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그 책을 보게 된 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이런 질문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르고 그 책이 어머니 집에 있던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 당뇨 합병증으로 눈이 잘 보이지가 않아서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던 어머니 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읽을 게. 그런데 40일 새벽 기도에 두 번을 연속해서 개근을 하였다고 교회에서 받은 특별상이 바로 그 책이랍니다. 아무도 본 사람 없이 집 한구석에 굴러다니고 있었는데 참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몸도 불편하신데 무슨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그랬더니 어머니 말씀입니다. 야, 그때 내 마음이 참 너무 강급했다. 왜요? 그때 기도 제목이 딱 한 가지야. 하나님, 우리 아들한테 불타는 믿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날 밤 제가 잠을 전혀 이룰 수 없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고 어머니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에게 그 소설을 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밖에 달리 생각할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고 곧바로 부활절에 세례를 받고 또 그해 오순절에 성령 강림 주간에 성령이 저한테 임하시고 내 마음에 참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한 25년 정도 지난 지금도 꺼지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도 활활 타고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 후 하나님은 저에게 그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데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한테 성경을 가르치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한다는 것이 참 제가 생각해도 참 너무 신기합니다. 이거 우연일 수가 없어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때 저는 뭐 곧 미국으로 돌아오고 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변하기 시작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기도를 계속하셨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성경 봉독을 한 번이라도 하게 해달라는 것 그런 기도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눈이 밝아지더니 성경을 읽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러다가 눈이 다시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서 밤낮으로 성경만 읽었답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경 봉독을 끝나게 됐는데 여러분 얼마나 걸린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아무것도 안 하고요. 성경만 읽었대요. 30일 걸렸답니다. 30일 요한계시록을 딱 끝나고 나니까 눈이 싹 감기더랍니다.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어머니는 수술을 받으시고 시력을 회복하셨습니다. 제가 발견한 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에 누굴 사용하시느냐?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 어머니, 아들, 뭐 친구, 형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눈이 안 보였던 이유가 물론 당뇨병, 합병증이었기는 하지만은 그 어머니의 그 당시에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혼자 사시는데. 그 고난, 뭐 불편함, 그 아픔, 그걸 사용하셔서 책을 교회로부터 받게 하시고 제가 그 책을 보게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떤 불편함, 아픔, 고난,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 깊이 얽혀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통스럽기도 하고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유를 몰라요. 혹시 아십니까? 이런 이유가 있는지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좀 힘들어도 잘 감당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아주 절실하게 듭니다. 에스더서 세 번째죠. 오늘 보면 6장을 들어가기 전에 에스더서 5장 내용을 좀 요약하겠습니다.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 왕이 거하는 궁안 뚫러 들어갔는데 이제 에스더가 죽고 사는 것은 모두 왕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5장 2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니라. 당시 페르시아 법이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한테 온 건 사형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왕이 자기가 가진 금규, 금규는 이제 왕이 가지고 다니는 어떤 그 왕을 상징하는 권위를 상징하는 지팽입니다. 이 금지팽이를 내밀 적에는 사면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눈으로 봐서는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러웠다고 하는데 눈꺼풀에 비늘이 씌웠다고 표현합니다. 사실 남녀간에 만나서 결혼한다는 게 눈꺼풀에 비늘이 씌우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에스더가 뜰에 나갔는데 왕은 사랑의 눈꺼풀로 에스더를 바라보는데 근데 이 에스더서에는 이런 언급이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금식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 에스더서 앞뒤의 문맥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역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뭘 하고 싶어요?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해주고 싶어요. 근데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로 왔다는 것을 왕이 눈치 못 챌 리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중요한 사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거 짐작하라고 이제 소원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자, 에스더는 자기가 온 사연을 이야기하는 대신에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참석하라고 청하면서 근데 총리 대신 하만도 같이 오라고 합니다. 에스더는 왜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아주 절호의 찬스인데.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여갔는데 사실은 저도 유대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폐하 살려주세요. 나라에 반을 준다고 하는데 이 왕의 눈에 비늘이 쓰였을 때 그동안 말할 필요가 없었던 자기의 신분 아니면 말하기가 두려웠던가 참 어려웠던 그 자신의 신분 유태인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밝히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신 에스더가 준비한 것은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여는 것인데 하만을 몰라시키려는 에스더의 주도 면밀한 어떤 작전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잔치. 잔치는 이제 영어로 파티입니다. 에스더서의 특징은 잔치하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오는데 한 20몇 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1장에 왕이 여는 잔치로 시작해서 우리 끝으로 가서 유대인의 그 불임절 잔치까지 잔치의 연속입니다. 이 잔치를 준비하는 에스더의 그 사려 깊은 삶의 지혜라고 그럴까요? 3일 동안 금식기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받았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에는 항상 우리가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지만은 또 어떤 말을 하게 될 때는 시간과 장소의 선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프로포즈 하는데 아무 데서나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잔치죠. 파티를 열고 많은 사람들 앞에 모아놓고 자신의 마음을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뭐라고? 윌리엄 에림이. 그러면 이럴 때 주위 사람들이 결혼해, 결혼해, 결혼해 이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에이, 모르겠다. 중요한 일을 하려면은 때도 그렇지만 장소도 지혜롭게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 데서나 뭐.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떠오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중대한 갈림길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어느 정도 믿음 생활에 들어온 사람들, 특히 장로교 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생기는 질문이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어디까지 사람이 할 일일까?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는데 내가 하면 뭐해? 뭐 이런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 생깁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계획을 열심히 하지만은 하나님이라는 아주 중요한 변수를 전혀 고르지 않고 그냥 모든 거 결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는 출석해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는데 이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의 간섭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냥 따라만 가겠다. 내가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질 거다. 언제는. 여러분, 무엇이 옳은 방법 같아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대로 그냥 따라가겠다. 사실 저는 요즘 그렇습니다. 제가 계획을 안 하는데 저는 여러분한테 이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거 둘 다 아니라 그래요. 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은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프로그램 해놓으신 그 본능대로 사는 동물이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혜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면서 사람도 최선을 다하여 생각하고 계획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은 치밀하게 머리로 하지만은 믿음은 마음을 가지고 반복합니다. 계획은 여러분 머리로 하세요. 그렇지만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세요. 자, 왕은 에스더에게 손을 말해봐. 이건 노래 제목 아닙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하지만은 에스더는 왜 시간을 끌고 있을까요? 에스더가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자, 에스더는 머리로 계획을 다 했어요. 근데 기다립니다. 왜? 자기도 잘 모르겠지만은 마음으로는 아마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걸 기다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한편 이 하만은 이제 왕비 잔치에 초청을 받고 이제 기분이 좋아서 이제 대궐을 나오는데 이 성문지기 모르드개가 대궐문에서 자기를 보고 암척도 안 해요. 잃어보지도 않은 것에 화가 났는데 그 다음날로 모르드개를 높은 나무에 매달아 죽이려고 모든 준비를 다 끝냅니다. 모르드개가 죽으면은 유태인들 다 죽게 됩니다, 지금.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을 오늘 본문 6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지를 읽게 되고 이제 상황은 완전히 반전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에스더서 6장도 그렇지만은 성경에 쓰여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해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핸드북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저는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은 세상적인 대답이 들어오는 거 훨씬 대부분입니다. 그런 대답 들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다 케이스를 다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명령하여 역대일지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뇌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스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개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자, 왕이 그날따라 왜 잠이 오지 않는지 에스더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살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 이야기는 이때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으면은 술을 마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할 일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왕은 역대일지를 가져오게 하고 읽으라고 그러는데 왜 역대일지를 가져오랄까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역대일지가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재미없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잠이 올까 하고 아 저하고 이 사람하고 똑같아요. 하는 짓이. 이 내시가 왜 하필 최근에 일어나는 것을 읽을까요? 이게 에스더서가 이걸 다 생략하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이거 성경을 보면서 이걸 찾아야 됩니다. 페르시아 왕의 잠을 뺏으시고 최신판 역대일기를 읽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모르드개가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우연히 듣게 되고 왕을 구하게 되는데 이 최근 역대일지에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시가 하필이면 이걸 읽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 왕이 잠이 오겠습니까? 한 사람이 읽게 된 소설이 그 사람의, 저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되듯이 이제 왕이 읽기 시작하는 이 역대일지는 한민족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데 왕은 모르드개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지만 그때 아무런 상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는데 아, 목숨을 걸고 나의 생명을 구한 사람한테 그런 신하한테 아무런 상도 주지 않았다. 우리 모르드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아마 하나님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만약 그때 상을 받았다면은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인데 상을 못 받으니까 왕이 얼마나 모르드개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꼈을까요? 이제라도 더 큰 상 주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 마침 그 새벽에 이 하만 총리가 왕궁 뚫러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새벽부터 왜 왕을 찾아올까요? 마음이 급해서 왜? 모르드개를 이 괘씸한 모르드개를 빨리 나무에 달아 죽이고 싶어서 마음이 불같아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왕한테 허락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금. 자, 왕은 그러지 않아도 모르드개에게 아주 큰 상을 주고 싶은데 마침 총리 대신이 들어오니까 의견을 물어봅니다. 총리, 당신 생각 어때? 내가 사람을 높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만일 왕이 내가 모르드개를 상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물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만은 이따라 하면서 아, 그 인간 그 왕의 명령도 어기고 총리에게 절을 하기는커녕 일어나지도 않는 이 교만한 인간 이런 인간을 왜 높이시려고 합니다. 그지 않아도 제가 찾아온 게 이 사람 지금 사형시키려고 찾아왔는데요. 아마도 모르드개는 상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유대인의 운명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자, 이런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착하고 사는지 몰라요. 하만은 왜 착각을 할까요? 착각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매사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도 자기 중심적으로 한다. 하만은 왕이 자신을 높이려는 줄로 착각을 하고 하는 말이 8절입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왕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하만은 자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자 여러분 하만은 아주 아침부터 부지런하게 새벽부터 남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사실은 부지런하게 자기 무덤을 파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왕이 아 그래 맞다 그대로 해 그러니까 왕의 명령에 한마디도 반대할 근거를 없어집니다. 자 여러분 또 뭘 발견하세요? 첫째 에스더가 왕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고 기다린 것. 둘째, 왕이 잠이 오지는 밤에 역대기를 읽게 된 것. 또 하필이면 그 최근 역대기를 읽은 것. 왕이 모르드개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만이 참 부지런을 떨면서 찾아온 것. 넷째, 하만의 교만, 착각. 또 왕이 하만한테 모르드개를 언급하지 않고 그냥 얘기를 한 것.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라도 없었다면 유대의 운명은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동시에. 이거 우연히 겹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상황은 완전히 변하고 이제 7장부터는 하만은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자, 하만이 남을 죽이려고 모든 일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아주 부지런하게 행동까지 합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 자신을 부지런하게 죽이고 있는데 에스더서는 설명이 없어요. 근데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자, 모든 일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같이 일어나는데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타이밍, 타임. 여러분 우리는 이 타임을 시간이라고 표시하지만은 그리스어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 그 다음에 카이로스. 이 크로노스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또 카이로스는 당시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때나 기회, 그러니까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그런 시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때. 성경에서 시간을 나타낼 때는 주로 카이로스가 사용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어요. 에스더는 치밀하게 계획을 했어요. 사람이 아무리 이래도 만일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면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의 성경 기자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16장 9절에 잠언,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계획을 하지만은 그 계획을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 에스더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다리지 않고 하만과 얽혀있는 그 유태인들 이야기를 다 했다면은 또 상황은 다르게 전개됐을 거예요. 기도하며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의 에스더에 열심히 있었고 또 이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 그러죠? 선을 이룬다.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상황이 반전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돌 한 개 던져서 새 한 마리 잡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그 나의 항상 급한 마음보다 늦어요. 이 이유가 여러 사람의 기도가 얽혀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법과 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행하시는 역사를 기다리고 또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왕에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당하면은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역사하실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반복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을 드리고 때로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꼭 들어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에스더는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 같다는 그 어떤 느낌. 이거를 성령의 속삭임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방법이 참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이 꼭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말로 예수를 믿으세요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배워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찬양을 듣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 데이빗이 그렇죠? 또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책을 읽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한테 책 읽혀야 되겠네요. 사람에게 책을 읽게 하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여러분 읽으라고 강의해서 읽는 경우가 있습니까? 가까운 곳에 책이 있어서 읽게 된 것이 성경책. 이 케이스가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주 듣는 간증입니다. 이제 아직도 그 호텔 객실에 성경을 비치하는 호텔이 많은데 저도 처음에는 이 성경을 비추는 이유가 아 이게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비추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행을 하다 보면은 잠이 오지 않는 밤이 많은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차 하나 있으니까 이 거래도 있자 그러고 이거라는 거 그런 거 아닐까 이거?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잠이 오지 않는 밤에 무엇 하세요? 라면은 육체적이나 영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시기 바라는 것은 그 잠 못 오는 밤에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려는 나에게 주시려는 어떤 중요한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거기서 발견할 수도 있고 또 그 말씀이 하필 나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말씀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무슨 교회에서 받은 책을 의도적으로 집에 두고 나오기만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나 그 잠 못 이는 밤에 그 책을 내가 읽을 것이라는 건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때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말씀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기를 또 하나님의 뜻도 알리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듣고 듣지 못하는 게 다 우리에게 달렸대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아이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아주 세미하게 들립니다. 이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 말씀으로 나의 영을 깨워놓고 기다려야 합니다. 조용한 밤에 내 귀에 속삭이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훨씬 더 잘 들립니다.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이 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감지하시고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음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잠 못 이루는 밤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거나 우리 항상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하면서 성령님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